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12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해 지난 1월 전망치 3.4%에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도 3.5%로 종전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게 잡았습니다. IMF는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브라질 등 신흥 국가들의 피해, 일본과 유럽, 미국의 지속되는 경기 침체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IMF는 이와 함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치 위기 상황으로 유럽의 국가주의 활동 증가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제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85% 진행된 14일 오전 새누리당은 124석,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국민의당은 39석, 정의당은 5석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3당을 합치면 165석에 달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고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예상 밖으로 큰 승리를 하는 등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타이완인 45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샤리엔 주임위원은 12일 한라인으로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장즈준 주임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에 항의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샤 위원이 중국 측이 타이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항의했다며 12일 중국 본토로 37명의 타이완인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지난 8년간 양안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해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타이완인 8명이 케냐에서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케냐의 밀입국해 전화, 전신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케냐 당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케냐 내무부는 VOA에 이들이 중국을 통해 입국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발트해의 미군 구축함에 가까이 접근해서 여러 차례 공격적인 비행을 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1일에 있었던 비행은 최근 그 어떤 때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두 대의 러시아 공격기가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쿡호를 겨냥해 20차례 근접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축함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고 해상에서 30m 떨어진 저공 비행으로 파도를 일으킬 기세였다고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 공격기는 도널드 쿡호 바로 위 9m 상공에서 공격적인 비행을 했다고 미국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때 동행한 러시아 군용 헬리콥터는 도널드 쿡호를 사진 촬영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도널드 쿡호가 공해상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각국 세무당국자들이 13일 파리에서 만나 최근 문제가 된 조세 회피 문서 파나마 페이퍼스의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주와 영국 세무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회원국이 13일 파리에서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 등에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파나마 페이퍼스로 노출된 조세 회피처 재산 은닉, 탈세 등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당국자들은 특히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자료의 분석과 공유,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파키스탄군 고위 관리는 인도 정보 당국이 파키스탄을 겨냥해 체제 전복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힐 샤리프 파키스탄군 참모총장은 12일 이웃 국가인 인도가 최근 중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시작한 파키스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측의 납치극이라고 맹비난했고 한국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논평할 가치입니다.
미국의 한 월간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가 점차 커지고 있는 남북 간 격차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새벽에,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인권 보고서를 통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국무부의 2015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담긴 북한 상황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공개 처형 현황을 소개하면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4개월 동안 15명이 처형됐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총살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외국인 납치 문제의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인 12명 납치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 중단시켰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심한 구타와 전기 충격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통일연구원의 백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감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북한의 정책 변화보다는 열악한 수감시설 상황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통일연구원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에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그런 정부를 바꿀 능력도 없고 공정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도운 경비병들까지 처벌하고 있고 경비병들에게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인권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46명의 북한 해외 주재관들이 귀순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정부기구들의 지적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nts those responsible for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in Syria, Iraq, and elsewher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또 미국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잔악행위의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 제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언제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주변 해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N-08은 지난 2013년 4월 15일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사거리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12,000km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 발사된 적이 없는 만큼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KN-08의 실전 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당시 KN-08을 이동식 발사대로 쓰이는 차량에 탑재해 공개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임의의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발사가 가능해 미한 군 당국이 조기 탐지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의 설명입니다.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를 끌고 가서 발사대 탁 세우고 그냥 쏠 수 있는 거죠. 발사가 포착이 된다 해도 선제 타격이 어렵겠죠.
CNN 방송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본 전역과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무수단 미사일도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이미 200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미사일을 모방해 만든 만큼 굳이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KN-08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건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월 초부터 중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의 설명입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북한이 대북 제재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수준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져 있다. 이런 걸 이제 대외적으로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지죠.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노동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을 북한군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측의 납치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 납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북한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의 사죄와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이후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적십자회 담화는 이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해당 나라의 묵인하에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한국으로 데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또 한반도의 현 정세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라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엄중한 후과와 징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북한이 억지 주장과 함께 우리에 대해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통일부 논평은 또 북한이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측 반응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중국 당국과 중국 내 북한 노동자까지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탈북 루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중국 내부에 있는 또 다른 탈북을 하려는 어떤 북한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어떤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김 박사는 또 북한 측 담화가 해당 나라의 묵인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종업원들의 망명을 사실상 방조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국이 아닌 적십자회를 통해 첫 공식 반응을 낸 데 대해 이 사건을 한국 측의 납치극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십자회를 통해 했던 건 이제 납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어떤 적십자회랄지 또는 다른 국가 적십자사 이런 데에도 뭔가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그런 걸 활용한다고도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재미 친북 인터넷 매체인 민족통신도 12일 평양발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보당국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벌인 이른바 북풍 조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가는 중요한 이유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남북 간 격차 때문이라고 미국의 한 월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간지 리즌이 12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북한을 탈출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좌가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직 탈북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10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잡지는 특히 점증하고 있는 남북 간 격차를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한국보다 679%나 높고 산모 사망률도 한국보다 322% 높은 데다 기대 수명 면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8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한국의 5%에 불과하고 식량 소비 면에서도 북한이 한국의 63%에 그치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잡지는 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유럽의 민주국가 벨기에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에 북한에는 아예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법치 수준은 유럽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북한의 법치 수준은 점점 더 하락해 아프가니스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환경보호 면에서 한국에 크게 뒤진 데다 인터넷 접속 면에서도 한국은 국민 거의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반면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잡지는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대좌를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이 북한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6배나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한 양국의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사드를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관련 논의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비통제 검증 준수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12일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국방안보연구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 등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2월 7일 사드 배치 협의에 공식 착수해 지난달 4일에는 이 문제를 다룰 공동 실무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사드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대해 중요한 방어 역량을 제공한다며 미한 양국이 사드를 최대한 조기에 한반도에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게 공식 협의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려 한다는 미국 정부의 구상은 지난 2월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자국의 전략적 핵 억지에 대한 위협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2010년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의 그런 역량을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중국의 주장과 달리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순전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역량을 끌어올리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8일 사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일일 뿐 중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VOA는 지난 한 달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선박의 동향을 시시각각 보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이 큰 도움이 됐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자 BOA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원양 해운 회사 소속 선박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대북 제재 채택 직후 레이더망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로 제재안 통과 직전까지 15대의 위치가 파악된 선박들은 며칠 만에 7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선박들마저 차례로 자취를 감추더니 결국 제재 한 달이 넘은 12일 현재 모든 선박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제재 대상 선박이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건 한 민간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이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은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의 지도상의 위치는 물론이고 특정 항구에 입항했던 과거 기록과 예상 운항 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한다면 미리 선택해놓은 북한 선박이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이메일로 알려주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마린 트래픽을 통해 손금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BOA는 이를 근거로 제재 대상 선박이 대천과 울진 앞바다 등 한국 영해를 통과하는 모습부터 한때 필리핀 정부에 억류됐다가 이후 유엔으로부터 제재 목록에서 제외 판정을 받았던 진텅호가 풀려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항이 금지돼 영해를 하염없이 떠도는 선박들의 모습과 AIS를 끄고 켜기를 반복하며 운항을 하는 장면, 편의 치적을 통해 북한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적을 달고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목격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북한 선박을 되돌려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북 제재를 이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를 둔 마린 트래픽은 전 세계 165개 국가에 AIS 수신 장치를 운영하고 이용자만 매월 6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위치 정보 제공 회사입니다. 마린 트래픽은 매월 8억 건의 선박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있고 총 65만 건의 선박과 항구, 등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도 모두 252척이 등록돼 입출항 기록을 비롯해 배의 길이와 무게, 사진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대변인은 VOA와의 통화에서 마린 트래픽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선박 업계의 투명성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pretty much to see where ships are and what they're doing all the time. Unless of course they turn off their...
예전에는 민간 차원에서 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얻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선박들의 운영 방식이 투명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마린 트래픽이 만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 선박이 AIS를 끌 경우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홍콩 앞바다에서 사라진 골드스타 3호를 비롯해 여러 선박이 AIS를 끄면서 지금까지도 위치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제 항구 입항 시 AIS를 켜야 하는 규정 때문에 최소한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 입항이나 입항 시도, 출항 정보 등은 마린 트래픽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비롯한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화물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화물 적재 능력이 9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화물 선박 수도 몇 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국적 상선의 선복량이 9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복량은 선박 짐칸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 즉 적재량을 말합니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 웅크타드가 최근 갱신한 전 세계 해운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북한 국적 상선의 선복량은 모두 82만 6천 DWT로 9년째 감소했습니다. DWT는 선복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재화 중량 톤수로 번역합니다. 북한 국적 상선의 선복량은 지난 2006년에 약 170만 DWT로 정점에 이른 뒤 2015년까지 줄곧 감소했습니다. 2015년 선복량은 전년과 비교해 약 6.3% 감소한 규모입니다. 반면 한국 국적 상선의 총 선복량은 2015년에 약 1,600만 DWT로 북한보다 20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 국적 상선의 선복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선종은 일반 화물선으로 2015년 기준으로 약 62만 DWT를 기록했고 벌크 화물선, 즉 포장되지 않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 유조선과 기타 선박이 뒤를 이었고 컨테이너 전용 화물선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선복량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 상선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약 0.0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적 상선의 선복량은 약 1%로 북한의 점유율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 국적을 가진 상선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모두 252척으로 이 수치도 몇 년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상선의 수는 약 1,800척으로 북한과 비교해 약 9배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 상선을 종류별로 나누면 역시 일반 화물선이 가장 많았고 다음 기타 선박과 유조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의 컨테이너 화물선은 단 한 척에 그쳐 81척을 보유한 한국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제1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재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 조선 중고급 학교의 신기론 교장과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 대표, 인권운동가들은 12일 도쿄의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지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 교장은 일본 문부과학상이 조선 학교에 대한 운영 보조금 지급에 재검토를 통지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차별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신 교장은 이어 조선 학교는 납치나 핵, 미사일 등의 외교 안보 문제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 재학생은 일본인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제1조선인도 배울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상은 지난달 29일 조선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28개 지방자치단체에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통지문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선총련이 학교 교육 내용, 인사,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의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세 문부상은 기자들에게 보조금 감액이나 정지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의할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각 지자체는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케이 신문은 2014년도에 13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학교에 342만 달러를 지원했고 2016년 회계연도에도 127개 지자체가 276만 달러 이상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세 문부상은 통지문에서 학교 교육 내용 등을 보조금 중단의 이유로 언급했지만 보조금 중단은 이미 지난해 6월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대북 제재 요구안에 포함된 구상입니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자 일본 정부가 실제로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한편 조선학교는 정부 보조금이 끊길 경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 수가 크게 줄어 수업료가 많이 거치지 않아 교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보험료 체납 누계액도 9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케이신문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조선학교가 일본 전역에 161개에 재학생이 4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시점에는 97개 학교, 학생 6천 명 선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있고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도 이 같은 조치가 차별이라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올해 예산안은 지방세수 비율 증대와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확대, 그리고 악화하는 경제 여건의 미반영 등 세 가지 항목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은 2016년 북한 예산안의 특징을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016년 국가 예산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노 부분 지출의 완만한 증가, 성장 목표치 증가세 둔화, 국가 성장 전략 부재, 국방 예산 소폭 감소, 그리고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 등 12가지를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들 12가지 특징 가운데 특별히 3가지를 가장 눈에 띄는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Regarding the contents, it's interesting to see that they mentioned regarding budgetary revenue, they mentioned income from local areas.
내용 면에서 보면 먼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예산 수입 비율이 전체 정부 수입에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6 북한 예산에서 전체 국가 예산 수입은 중앙정부가 76.8%, 그리고 지방정부는 23.2%를 차지합니다.
프랭크 교수는 지난 2011년에는 지방 세수의 비율이 16.1%에 불과했다며 지방 예산 수입이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 비율로 증가한 것은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두 번째 특징으로 사회 간접 자본 항목을 꼽았습니다.
Well, again,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of course, do not provide much detail. So they call it this Kibon Konsol Bumun, the capital construction.
Right. 2016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 대한 지출을 13.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의 과거 지출은 2014년 4.3%, 그리고 2015년에는 8.7%였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 예산안이 기본 건설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북한 경제학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도로나 공공건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를 토대로 2016년에 특히 건설 부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북한 예산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대외 여건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프랭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e official version is obviously not affected as far as I could see. So there is still a moderate growth that they predict. The income from special economic zones which should be affected by the
성장률 목표는 계속 높이 설정했고 이미 폐쇄된 개성공단 같은 특별경제구역의 수입도 증가하는 등 대외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프랭크 교수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외 여건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데도 북한 예산에는 이런 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마지막으로 형식 면에서 북한 예산안을 대내외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is interesting is to note is that the budget report has not been overly publicized this time. Usually there are
북한은 통상 세 개 매체를 통해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한 개 매체에만 그쳤다는 겁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의 예산안에는 많지는 않아도 북한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담겨 있다며 하지만 북한뿐 아니라 해외 언론도 이에 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평양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 산림복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식량과 땔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신문과 TV는 요즘 나무 심기 70일 전투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오늘의 나무 심기는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70일 전투 기록상에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새겨가는 영예롭고 보람찬 애국 사업임을 깊이 자각하고
북한 TV를 보면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군인과 초중고교 학생들까지 동원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어촌 고등학교 학생 리향입니다.
아, 향이 학생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현재 22대 심었는데 아직도 심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전국토를 수림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 지시를 계기로 한층 더 요란하게 나무 심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를 장려하는 북한 노래입니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우리 사는 고리와 마을들마다.
북한은 1947년부터 70년 가깝게 매년 식수절 행사를 하며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울창했던 북한의 산림은 현재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상태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 지난 2004년 탈북해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광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네, 많이 놀랐죠.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 잘 돼 있고 차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게 이제 산림이 잘 돼 있는 게 부러웠죠. 서울은 그 서울 시내 중심도 그렇고 조금 벗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인기척에 닿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산림청과 유엔 기구가 인공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산림 면적은 899만 헥타르로 남한의 1.4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북한 전체 산림 면적의 32%인 284만 헥타르가 황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990년 820만 헥타르에 달했던 북한의 산림은 2011년엔 554만 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마다 평양시 크기만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인 탈북자 이민복 씨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된 것은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자 주민들이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마구 베어냈다는 겁니다.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이 불 때는 거를 이렇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이 나무를 찍을 수밖에 없고 나무 그루테기를 파내고 뭐 풀을까지 긁어내서 이렇게 저 나뭇잎까지 긁어내서 불 때는 형편이 됐으니까요. 예. 그 에너지 자체가 없어서 공급이 안 돼서 그런다 이게.
주민들이 산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구는 소토지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토지는 1980년대 시작된 것으로 식량 배급이 잘 안 되자 주민들이 산비탈이나 골짜기를 화전 등으로 일궈 자체적으로 식량을 마련한 것을 의미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화전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은 당국이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인민들은 굶어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토지 문제는 뭐 절대 농지 부족의 원인이 있지만 이런 마을 주변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산속 깊이 들어가서 일구는 화전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모든 것이 다 연계된 그 협동화 집단 영농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2년에 산림복구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65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돌보는 사후관리라고 김광진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심는 거는 이제 과제가 할당이 되니까 무조건 또 억지로 이제 심는 거죠. 근데 그게 나무가 푸르러 지고 이제 잘 살려면은 정말 사후 관리가 돼야 되고 자기 집 나무처럼 이렇게 가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요. 심는 거하고 사후 관리 그리고 실제 이제 숲이 푸르게 하는 거하고 완전 별개 따로따로 노는 거죠.
이민복 씨는 북한이 산림을 푸르게 만들려면 한국처럼 개인이 산과 산림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 여기는 경찰 산림 경찰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산들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개인이 다 산림 목숨 걸고 내 산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한 산림 간사 하나가 어떻게 그걸 다 담당합니까? 하고 내 산림 아닌데 아, 그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나무를 심는 식수절이 너무 이른 것도 문제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1999년 식수절을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했는데 3월 초는 나무를 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4월 정도는 심어야 북한도 나무가 살 수 있는데 3월에 심는다. 이것은 전혀 그 기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은 1946년 3월 2일 김일성 주석이 모란봉에 올라 산림 조성에 관해 언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식수절을 3월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난 영화감독 신상욱 씨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신상욱 감독은 196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70년대 말에 납북됐다 1986년에 탈출하기도 했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신상욱 감독의 추모식 현장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새끼는 개고 기생새끼는 기생이지 무슨 잔말이 많으냐.
기생은 사람도 아니고.
고 신상옥 감독의 1961년 작품 성춘향의 한 장면입니다. 9.1 오후 서울 종로구 허리우드 실버 영화관, 2006년 4월 11일 작고한 고 신상옥 감독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1926년에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경성중학교와 일본의 도쿄 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최윤규 감독 밑에서 조감독 생활을 한 후 1952년에 영화 아기아로 감독이 됐습니다. 이후 1953년에 인기 여배우 최은희 씨와 결혼한 후 함께 영화 활동을 하면서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됐는데요. 신상옥 감독의 아들인 신정균 감독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신 신상옥 감독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10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매년 추모 행사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신상옥 감독님과 최은희 선생님께서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안양영화예술학교의 그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고요. 이제는 그 어떤 추모 행사를 벗어나서 조금 더 잔치적인 분위기로 가고 싶고 또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하고 싶어서 오늘 행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1961년 성춘향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을 만들면서 베니스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소개되기도 했고 1963년에는 안양 촬영소를 인수해 운영했습니다. 또 1966년에는 한국 최대의 영화사였던 신필름을 세워 1970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홍콩과 동남아,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영화 홍보 활동을 하던 중 그의 아내였던 여배우 최은희 씨가 납북됐고 6개월 후에는 신상옥 감독도 납북돼 북한에서 신필름 영화 촬영소 총장을 맡으며 영화 소금과 불가사리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상옥 감독님께서 이제 그 전성기를 구가하시다가 70년대 초반서부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어떤 영화 검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신상옥 감독님의 작품이 많이 위축이 되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이제 북한에 납북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한 8년간 이제 북한에서 작품 활동을 하셨고
1986년 3월 13일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최은희 신상옥은 미국에 체류하다 2000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꾸준한 활동을 하다 2006년 4월에 신상옥 감독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하셔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잠깐 이제 영화 만드시고 이제 한국에 오셨지만 신상옥 감독님의 숙원 사업인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화는 뭐 끝내 만들고 가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국과 또 북한과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든 유일한 영화 감독이신 데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 있고요. 네.
추모식에는 원로 배우 신영균, 문희, 신성일 씨 등 영화 배우와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김세훈 한국영화진흥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신상옥 감독의 아내이자 그의 작품에 여러 차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 최은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안양예고 졸업생들의 추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안양예고 11회 졸업생인 가수 이지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최은희 이사장님이 우리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으로 나치되셨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렇게 또 후배들이 잘 이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우리 신상옥 감독님 추모제에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와갖고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신상옥 감독님은 이제 가끔 우리 무슨 행사 때 오셔갖고 말씀하시고 최은희 이사님 같은 경우는 늘상 학교에서 꽃밭도 가꾸어 주시고 우리들한테 엄마 같은 그런 존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소풍 때도 같이 가시고 우리 재롱 떠는 거 다 보시고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았고
추모식이 열린 장소인 허리우드 영화관은 과거 신상옥 감독이 직접 운영하던 곳이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날 추모식에는 일반인 관객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신상옥 감독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69년부터 68년, 70년 초까지는 이 양반 다 영화 아니겠어요. 다 히트쳤다고 해도 가은 알지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네? 연상군 큰 대작보다도 그런 게 더 상록수 이런 게 더 괜찮았죠.
그리고 그때 왜 납북됐을 때도 한참 떠들썩했다고 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때는 사우디에 가서 취업을 해서 제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나빠져가지고 이럴 때도 조심조심이라는 기억이 나요.
참 역사에 남을 인물이죠. 영화에 등에서. 용감한 분이야. 하여튼 북한에서 이렇게 대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했다는 게 대단한 인물이요.
또 북쪽고정 갔다 오셔서 다시 말년에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 감독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추모식이 열린 종로구 허리우드 실버 영화관에서는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 13편을 상영하는데요. 추모식 당일은 1968년작인 여자의 일생을 상영했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벙어리 삼룡, 이별, 이조여자 잔혹사, 빨간마후라, 꿈 등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들을 차례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새벽에,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게 개겠습니다. 평양 최저 10도, 최고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10도,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 9도, 최고 21도, 원산 최저 8도, 최고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1당 자리를 놓고 최대 야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와 MBC 방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을 실시간 분석한 결과 개표가 96% 진행된 14일 오전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에서 당선을 확정 짓거나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돼 모두 123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원내일당인 새누리당의 122석을 1석 앞서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39석, 정의당은 5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고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예상 밖으로 큰 승리를 하는 등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12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해 지난 1월 전망치 3.4%에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브라질 등 신흥 국가들의 피해, 일본과 유럽, 미국의 지속되는 경기 침체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IMF는 이와 함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치 위기 상황으로 유럽의 국가주의 활동 증가를 꼽았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타이완인 45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샤리엔 주임위원은 12일 한라인으로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장재준 주임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에 항의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샤 위원이 중국 측이 타이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항의했다며 12일 중국 본토로 37명의 타이완인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지난 8년간 양안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해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타이완인 8명이 케냐에서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케냐의 미르콕에서 전화 전신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케냐 당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케냐 내무부는 VOA에 이들이 중국을 통해 입국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발트해의 미군 구축함에 가까이 접근해 여러 차례 공격적인 비행을 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1일에 있었던 비행은 최근 그 어떤 때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두 대의 러시아 공격기가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쿠코를 겨냥해 20차례 근접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축함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고 해상에서 30m 떨어진 저공 비행으로 파도를 일으킬 기세였다고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다음날 러시아 공격기는 도널드 쿠코 바로 위 9m 상공에서 공격적인 비행을 했다고 미국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때 동행한 러시아 군용 헬리콥터는 도널드 쿠코를 사진 촬영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도널드 쿠코가 공해상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주산업은 러시아와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분야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국제우주정거장 당국자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은 지난 1961년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 보스토크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비록 양국이 견해차가 있더라도 함께 협력해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극동 지역에 개설된 보스토크니 우주센터는 러시아 경제에 이익일 뿐 아니라 해외 협력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